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일꾼과 사역, 이 책을 지은 그 우열심이 목사님 이제 소개를 했고, 그 다음에 그 목사님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섬기는 일과 관련된 여러 가지 주제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의 내려질 수 있냐 하면서 사역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에 넘치는 나를 통해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데 사용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 이게 이제 사역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 이 사역의 정의를 이제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 이 책의 그 1장에는 그 자기의 사역을 이렇게 쭉 60년 동안의 그 사역을 돌이켜보면서 본인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거, 이런 거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 사역의 정의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먼저 내리고, 그리고 이제 30가지 토픽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역자 이제 이야기할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임 사역자도 있고, 저처럼 파트타임 사역자도 있고, 또 뭐 우리 집사 형제님들, 뭐 지역 인도자들, 우리 자매님들, 여러모로 여러 형태로 섬기는 그런 사역자들이 이제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역이라고 하는 거 자꾸 이상하게 큰 개념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주차 봉사라도 하는 그게 사역이에요, 내 사역.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사역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그런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의 60년 동안의 그 사역의 역사를 이제 돌이켜 보면서 사역이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려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제 80세가 넘은 그런 상태에서 과거를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본인이 설 때 하나님께서 참 선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참 잘했다. 본인이 뭐 내가 그런 칭찬을 받는다 얘기는 하지 않지만 지금까지 해온 그런 일들을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건 굉장한 일이고 특권이라고 이제 이분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경우에 그러냐, 사역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라야 이 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특권이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근데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사역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일을 했으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그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역 이야기할 때 두 종류의 반응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한 번도 타보지 않았는데, 여러분 행글라이더 이런 거 타보신 분이 있으세요? 우리 이렇게 뭐라 그럴까, IMAX나 이런 데 가면 그냥 절벽 위에서 행글라이더 타고 쫙 내려가기도 올라가기도 하면 우리 그냥 보기만 해도 이렇게 희열이 느껴지잖아요. 제가 이번 한 달 전인가 제주도를 갔는데 거기 가니까 열기구를 한다 그래서 제가 열기구를 한번 타러 가려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아직 개장을 안 했다고 그래서 그냥 왔거든요. 글쎄 나이가 이제 60 됐는데도 그게 타고 싶더라고요. 열기구 한번 쫙 타고 올라가서 한번 사진도 찍고, 그게 그 어떤 희열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중에 이제 동남아시아나 이런 데 이제 가게 되면 이 바다에도 이제 열기구가 있고 하니까 한번 타보고 싶어요. 한번 이제 나중에 소아시아, 우리가 혹시 또 갈 그런 계기가 있으면 소아시아, 터키에 가면 갑파도키아라는 데가 있어요. 그 갑파도키아 가장 유명한 게 열기구예요. 거기서 올라가면 그냥 엄청난 그런 그 규모의 그 뭐라 그럴까 초원과 그런 풍경이 이렇게 잡힌다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그래 매일같이 이렇게 희열이 느껴지면 좋은데 많은 분들에게는 그 반대 현상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 신화 이제 가서 보시면 시지프스 아니면 시시포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이 나오는 거 알죠? 그 사람이 못된 짓을 해서 형벌을 받아갖고 하여튼 저 산꼭대기까지 엄청난 규모의 바위를 끌고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그게 또 쭉 떨어진단 말이야. 그럼 또 끌고 올라가. 그럼 어떻게 죽을 때까지 영원 무궁토록 하는 게 그게 그 보통 시지프스 아니면 시시포스의 저주 아니면 형벌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크리스찬 사역을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다는 거. 이걸 언제 끝을 낼까? 그렇죠? 그러니까 엄청난 희열을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고, 또 반면에 매일같이 야 이거 지겨운 거 이거를 매일같이 반복을 내가 언제까지 이걸 하고 끝을 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후자의 경우 아니면 또 전자의 경우 매일같이 희열 느끼는 거 불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사역이라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남을 섬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방법대로 이 사역을 수행하면, 예, 끝까지 할수 있다는 거예요. 본인이 60년 동안 해보니까 끝까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사역의 초창기에는 사역이 뭔지 모르고 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본인도. 그래서 이런 속담을 이야기해요. 항해사가 배를 이렇게 움직여 가는 그 항해사가 자기가 어떤 항구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배를 움직이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그건 다 역풍이지 순풍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항구로 가야 할지 목표가 없는데 바람이 역풍인지 순풍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바람이 다 역풍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북침례교회라고 하는 그런 신학교에서 공부 다 하고 얼마나 또 성경을 많이 읽었겠어요. 그렇죠? 이런 거다 준비하고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지식도 이제 다 많이 쌓았고 이런 가운데 25, 26뭐 이렇게 되면서 이제 목회를 미국에 하면 목사들이 뭐 웬만큼 이렇게 하면 25, 26 되면 그러면 석사 마치고 나오면 목사를 한단 말이에요. 군인 안 가고 그러니까 18살쯤에 이제 대학 가서 4년 하고 한 3년 또 하고 그러면 예, 한 25, 만. 그쯤 되면 되게 결혼도 해요. 미국 목사님들은. 이렇게 돼서 24, 25쯤 나와서 뭐 그냥 지식이 해갖고 뭐 해봐야 되겠다. 그러고 또 미국 사람들은 말을 잘하거든요. 예,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자기 의견을 잘 이렇게 피력하는 거를 그걸 배우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25살만 돼도 성경 쭉 이렇게 강의하면서 말하는 걸 보면 굉장히 잘한단 말이에요. 그 본인도 이런 열정에 차서 그렇게 나와서 이제 하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생각같이.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바다를 배를 타고 항해하려면 나침반이 있어야 되는데 지상에서 쓰는 내비게이션 같은 이런 지도를 가지고 이걸 하려고 하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내비게이션이 맵은 땅에서 자동차 움직이는데 그게 맞지만 바다에는 그거 하려면 무슨 빌딩이 있고 뭐가 길이 있고 이게 다 있는 가운데 그 맵이 맞지만 바다에 망망대해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무슨 뭘 해줄 수 있는 게. 그렇잖아요? 그럴 땐 나침반이 필요한 거지. 그럼 맵이 필요한 게 아니라 지도가. 그렇죠? 그러니까 잘못된 걸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예, 뭐라고 얘기하냐. 눈물을 흘리며 헤매다가, 예, 결국 원리를 발견했다. 본인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 말씀은 뭐냐. 방법은 많다. 근데 원리는 적다는 거예요. 또 하나. 방법은 늘 변할 수 있는데, 원리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원리를 잡아야지. 이 방법을 잡으려고 이렇게 노력을 하면, 그러면 실패하기 딱 십상이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원리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와서 이 방법으로 하니까 우리 교회가 된다. 이 방법으로 하니까 뭐 찬양대가 된다. 뭐 이게, 그게 나에게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렇죠? 또 더구나 또뭘 이야기하느냐. 즉각적인 효과를 내는 그와 같은 방법은 거의 교회 사역에서는 쓸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오랫동안, 예를 들어, 우리 어르신 모임도 하면, 지금 우리 남윤수 자매님, 또 우리 윤계영 형제님이 어르신 모임, 우리 또 이청훈 자매님도 그렇게 해서 이제 어르신 모임을, 또그 외에도 또 누가 있어요. 우리 임종숙 자매님, 또 김세현 자매님, 뭐 등등 해서 이렇게 지금 섬김을 벌써 오랫동안 하고 있잖아요. 그 섬김을 오랫동안 하는 가운데 어르신들이 그 섬기는 그분들이 신실하게 이렇게 해주는 걸 보고 신뢰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이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신뢰가 되는 가운데 여기까지 이렇게 다다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2주 전인가 우리 성경 전례지 거기를 이제 다녀왔습니다. 그 일을 우리 윤계영 형제님이 거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맡아서 해줬어요. 거기 서청 거기까지 한번 갔다도 오시고 뭐 버스니 뭐지 다 갖고 해갖고 이제 오신 거예요. 저는 가기 전날까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가야 된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버스 타고 그리고 다녀온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섬겨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여행이 얼마나 편안한지 모든 사람에게 얼마나 편안한지 기쁨이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이게 섬김이다. 이게 섬김이다.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목사가 일일이 처음부터 끝까지 버스까지 해서 뭐다 해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을 하겠어요. 아, 이런 게 섬김이구나. 다른 거 없는 거예요. 그게 근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시간이. 오랜 이런 시간이 걸리면서 이렇게 섬겨, 우리 윤경영 형제님도 아마 평택에서 오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평택에서 오고 가면서 주일날 꾸준히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해주시고, 그러면서 또그 서천군을 다녀오고, 거기 사람들하고 통화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냥 모든 게 이렇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될수 있도록 2, 3주 그분이 이렇게 신경을 쓰고 여러 사람 도움을 받고, 그러고선 또 제가 그날 가서 차를 탔더니, 또 여러 도우미들이 또그 안에 탔는데, 그 도우미들이 뭐 빵도 주고 뭐도 주고 다 주는데, 아침을 안 먹고 와도 그냥 편하게도 다갈수 있도록 다 나눠도 주고 이렇게 하니까, 야,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섬김이 이런 거구나 하는 거를 제가 그날 몸으로 크게 체험을 했습니다. 아, 정말 감사하다. 이게 정말 섬김이구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사역의 정의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사역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이 넘치는 채널, 나를 통해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3장 가서 보니까,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그 10절에 가서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거기 가서 누가 나와요? 어머니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우리 기존에는 앉은뱅이라고 돼 있는 그런 남자가 있는데, 나이가 얼마쯤 됐냐? 가서 보니까 한 40살쯤 됐다. 이제 이렇게 기록이 돼 있으니까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하는 사람 구걸하려고 지금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성전 들어가는 사람이 불쌍하다고 돈을 이렇게 주어서, 그래서 이 사람 먹고 살수 있도록. 그렇죠?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뭐를 발견했냐? 필요가 있는 사람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의 필요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육체의 병이 있고, 하나는 영적인 병이 있어. 하나님은 모르고 있으니까. 그렇죠? 두 가지 필요가 있는 이 사람을 지금 발견했다는 겁니다. 필요가 있는 사람을 발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고, 아니면 우리가 섬기는 이러한 조그만 이러한 어떤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찬양대도 있을 수 있고, 뭐 주방도 있을 수 있고, 뭐 영어 찬송방도 있을 수 있고, 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이 안에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이 있느냐, 이거를 발견해야 사역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발견하려고 노력을 해야.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걸 발견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냥 지나쳐버리면 끝나는 거잖아. 저 사람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죠? 지나쳐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 저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저 사람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육신의 질병 고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돼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나누어 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그 결과가 뭐로 나타나? 이 사람의 이 육신적인 질병과 또 구원받잖아요. 이렇게 되면서 영적인 질병의 이 문제 두 가지가 해결이 되는 거죠. 제가 여기 예를 들은 거, 여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거 예를 잘 이해하셔야 돼. 또, 아, 질병을 고치는 것만이 무슨 사역인가 보다,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리는 건 그것이 무슨 필요가 되든, 어떤 사람이 부부가 있는데, 정말 이혼해야 될 정도로 심각한 그러한 그 부부 생활의 위기를 겪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걸 어떻게 내가 가까이 살면, 가까이 있으면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렇죠? 이거를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게, 저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입장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될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그 가정이 치유가 될수 있다. 그렇죠? 이런 게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역.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온 백성이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되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일이 생기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찬 사역의 모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사역의 모델. 첫 번째, 개인적인 차원에서 일단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에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이 일을 하실 수 있다. 그렇죠? 우리가 누구를 섬기려고 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그게 안될수 있잖아요. 부부 사이가 너무 틀어졌어요. 이게 인간의 방법으로 이걸 다시 붙여놓을, 아우, 저게 될까? 저 50년 문제인데 저게 될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이 있지 않냐? 그렇죠? 여기에 일단 눈을 뜨고 하나님이라면 함께 하시면 이 일이 풀릴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의 피로를 내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사람들의 피로를 돌아봐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강력한 자원들을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통로, 채널이 되도록 내 자신을 내어놓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결국 맨 끝이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영광 받는 게 아니라, 예,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죠?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지. 예, 또 여기 가서 보면 베드로가 16절에도 그러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그분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하는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해. 내가 한게 아니다. 우리가 한게 아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름, 예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라고 한그 이름의 인격체, 이름이라고 하는 인격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격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인격체 그분이 이 모든 일을 했다고 하며, 예, 이 베드로와 요한이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돌리는 이와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온전히 돌려지게 될 때,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을 사용해서 이 사람들이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사역을 이제 또 성령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 절망에 빠져 있고 필요가 있는 한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다가가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널이 돼서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을 가지고 이 사람이 고칠 수 있다, 이 사람을 고쳐줄 수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일을 할때그 사람뿐만 아니라 초대교회가 흥황하게 되는 그런 아름다운 일이 이제 발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사역의 정의를 내려볼게. 사역이란 무한하신 하나님의 자원이 사랑이 넘치는 채널, 나를 통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데 사용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렇게 제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렸습니다. 자, 그럼 그걸 하려면, 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을 나눠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내걸 나눠주는 게 아니라 그냥 내거 나눠주는 거면 밖에 있는 자원봉사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구제활동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많습니다. 세상에 나가도 상담사도 있고 뭐 무료로 봉사해주겠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원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만난 적이 있어야 된다. 또 하나님이라면 이 일이 가능하다고 여러분이 믿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이, 하나님의 무한한 자원들이 있다. 또 다른 사람들의 필요에 대해서 알고 있냐. 그러니까 우리가 모이게 되면 주일에도 그렇고 이 삼삼오오 모여서 다 괜찮아요. 다 이야기하는 거 좋은데 우리가 이제 리더십을 발휘하고 하려고 할 때는 흩어져야 된다는 거죠. 저기 혹시 서해에 있는 저 사람? 저기 이렇게 있는 사람? 우리끼리 이렇게 모여 있는 거 5분이고 10분이고 뭐 괜찮아요. 오전에 다 하시고 오후라도 이렇게 좀 식사를 하고 나셔서 좀 보셔야 돼. 이거 곳곳에. 그러니까 저도 오전에 이제 식사 다 하고는 1시 10분이고 내려와서 저 끝에 있는 방까지 제가 다 다니면서 일단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다 봐요. 혹시라도 누가 필요한 뭐가 있나. 심지어 여기 도서관 그 아이들 앉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일단 뭐다 책들이 재미있냐. 뭐 다른 책들 내가 좀 사줄 거 없냐. 원하는 책 있으면 얘기해라. 그렇죠? 영재 교육할 때도 제가 이 반도 들어오고 저 반도 들어가고 다 가서 애들 하는 걸 이제 한 번씩 다 본단 말이에요. 혹시 교회에서 무언가 더 해줄 수 있는 게 있는가?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 리더들이 그런 생각을 좀 하고 교회 오셔서, 예, 10분이든 15분이든 인사 나누고 다 좋습니다. 그 이후에는 혹시 나의 뭐랄까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는가 하고 눈을 이렇게 좀 이렇게 해서 멀리까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돌아보는 그 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성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무슨 모임이든지, 그렇죠? 무슨 모임이든지 가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그거 괜찮아요. 5분, 10분은. 근데 끝날 때까지 좋아하는 사람하고 그거 오면은 섬김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혹시 이 가운데 마음이 상한 사람이 있다거나 내가 좀 도와줘야 될 필요가, 이거를 살피는 사람이 그게 크리스찬 미니스터가 되는 거다. 예. 아, 나는 하기 싫습니다. 그럼 뭐할수 없는 거죠. 뭐 제가 그걸 강요할 수는 없는 건데 성경 가서 보시면 예수님의 형상을 점점 닮아가면 안할수 없는 게이 일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려면. 예,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예, 사랑으로 그들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결국 모든 일이 다잘 됐어요. 우리 장영진이 같으면 찬양대를 지금 하는데 지금 4, 50명에서 그냥 너무 찬양이 제가 보기에도 좋아요. 이제 혹시 교회 이사 가면 장영진님 120명, 150명 찬양대를 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찬양을 우리 장영진님이 다 영광 받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됐다. 이 소리를 들어야지. 야, 150명 했더니 우리 장영재 엄청 잘하던데. 이렇게 나가고 계속 이렇게 되면 뭐 한두 번 격려하는 그런 메시지 줄수 있지만 그걸 가지고 계속 나가면 본인이 실족하게 되고 본인이 패망하는 길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아, 설교를 듣고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맨날 그 얘기 하도록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그런 얘기 이제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렇게 거하라고. 그렇게 해서 딱 잘라야지. 아, 그럼요. 제가 설교를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 되잖아요, 그게. 그거 자기가 패망하는 길인데.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맨 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이 방향으로 이렇게 초점이 맞춰지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다. 자, 그럼 우리 교회 어떤 거 사역할 수 있는가? 제가 늘 말씀 보니까 주방 사역 있어요. 설거지도 해야 돼. 음식도 만들어야 돼요. 옥상 주차 관리도 있어요. 방송실. 우리 교회 지금 방송실도 아마 한 4, 5년 됐는데 맨날 하는 사람 두세 명이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하고 있어요. 아무도 가지 않아요. 왜 그러냐. 거기 가면 설교도 못 듣는다 그러고 뭐할 일이 많다 그러니까 안 갑니다. 거의. 그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안내하시는 분들도 늘 하시는 분들 대개 이제 하시고 그래서 이제 요새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해서 좀 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섬기는 거예요. 또 우리 교회는 심방하는 그런 일도 좀 필요하고 상담하는 일도 필요한데 목사가 월화수목금 세상 나가서 일하고 지금 금요일 저녁부터 이 일요일까지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심방이라는 게뭐 가서 예배 드리는 그런 심방이 아니고 영어로 얘기하면 비지테이션이에요. 그냥 방문하는 거예요. 비지테이션. 방문이에요, 방문. 그렇죠? 어떤 사람이 좀 만나고 싶어 해요.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이고, 그냥 모여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 될때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저녁이라도 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옆에 커피숍에 만나도 되고, 뭐, 차라도 한잔 합시다. 식사 후에 합시다 하고, 이렇게 만나주는 거. 이것도 큰 섬김이에요. 요 현대 사회에서는 보통 큰 섬김이 아니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또 누구 얘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거. 이거 상담 얘기 나오니까 구원 상담. 구원 상담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냥 누구 이야기 들어주고, 어려움이 있다. 이것도 보통 큰그 사역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커지고 하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사역이 이 심방, 찾아 방문해 주는 거, 상담해서 이야기 들어주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섬김이에요, 교회 안에서. 그렇잖아요? 또 뭐가 있어요? 교사. 교사 여러분, 그거 하려면 목사처럼 설교 준비해야죠. 공과 준비해야죠. 애들 질문 준비해야죠. 이 교사들이 그래요. 애들이 얼마나 그냥 샤프한 질문을 하는지 준비를 안 해가면 아예 땀이 뻘뻘 난다고. 근데 우리 교사들이 뭐 봉급을 받아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섬김도 있어요. 우리 찬양도 섬김인데, 찬양도 섬김 섬김인데, 찬양은 사실 많은 경우 사람들의 칭찬을 받을 가능성이 큰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섬김이라고 이야기하기가 우리 장영재님은 지휘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섬김인데 그거 사실 이렇게 노래하시거나 하는 그런 분들은 많은 경우 맨 교회 맨 앞에서 어쨌든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사실 사람들의 칭찬의 대상이 되기가 쉽지 그걸 섬김의 대상이라고 하긴 어려운 그런 일이 이게 찬양 이렇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거 이외에도 여러 종류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걸로 옆에 필요가 있는 사람들의 그 필요를 내가 만족시켜 줄수 있는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이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두 번째 강의 마치겠습니다.